10장을 간략하게 정돈을 좀 하고 오늘 11장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장이 분량이 좀 많아서 그래도 중간에 끊기보다는 웬만하면 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우선 10장에 보면 거대한 천사가 일단 등장을 합니다. 한 발은 육지에 디디고 한 발은 바다에 디디고 그 위에 무지개가 떠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다음에 구름을 옷처럼 입고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아이들 만화에 비긴다면 꼭 무슨 거대한 괴물처럼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가 손에 뭔가를 이렇게 들고 섰습니다. 이게 이런 형상 같으면 우리 눈에는 무슨 뭐 대단한 폭탄, 유도탄이나 미사일 같은 걸 손에 지켜들고 여차하면 한방 날릴 이런 자세라야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손에 뭐가 들렸죠? 펴놓인 작은 책. 그러니까 참 분위기 안 맞는 모습이다, 그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 그 손에 펴놓인 이 작은 책은 미사일이나 유도탄만큼이나 위력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럴 때 이 성경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 맞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적어도 성경 책은요, 세상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책이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위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주의할 점은 덮어놓은 책이 아니고 펴놓은 책이더라. 그래, 집에 가시고는 성경책 뭐든지 펴두세요. 펴놓기만 하면 되나요? 대고 자는 거는 소용없고요. 펴놓은 거는 소용이 좀 있고. 펴놓은 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에 이 책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천사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 10장에서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하나는 그 7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 펴놓은 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다 이루어진다 이 선언이거든요. 이런 선언을 하기에는 이런 거대한 천사가 등장해서 말하는 게 맞죠. 분위기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또 조금 안 맞는 게 이 천사가 하는 말 중에 또 한 가지는 역할이요.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무슨 사명이요? 예언하라고요? 요한대로 예언하래. 무슨 예언해요? 여기 말하는 예언은 이 책의 내용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의미는 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점쟁이가 장차 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니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언젠가 지구 최후의 날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다 기록된 뒤에는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 이런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성경의 예언은요, 설교나 성경 공부와 의미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는 거, 요걸 간략하게 줄이면 뭐가 되나요? 온 세상에, 그렇죠?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요런 어떤 사명을 전해주는 장면이 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위엄 있게 행하여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10장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계시록 그러면 항상 뭐 재앙이 쏟아지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중에요. 이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이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라라는 것들이 이 10장 안에 이 간격, 이 재앙 사이에 이런 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앙의 내용보다도 오히려 이런 10장의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거 세상 끝 아니냔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아, 세상 곧 끝나팔인데 어디 가서 또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확신이고, 대신에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심판이 곧 온다고 생각이 되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이에요. 심판이 곧 올 거니까 뭐 뛰고 설치할 필요 없죠? 더 설치해야 돼요? 요한에게 한 말씀은 그겁니다. 심판이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날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또 표현을 좀 바꾸면, 심판의 목적이요. 심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을 듯 싶은데, 하여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확실히 심판은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마지막 그 나팔 소리요, 그거는 16장에 가야 나옵니다. 곧 임한다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화가요, 16장에 가야 나오니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실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뒷부분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것들 잘 보세요. 이룰 것이다. 뭐가 이루어져요? 비밀이 이루어져요?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좋습니다. 비밀이 꼭 이루어집니다. 그건 무슨 비밀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비밀이 뭘까요? 비밀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기는 시크릿 아닙니다. 그 우리 미스테릭 하는 거 있죠? 미스테릭 하는 거. 미스터리. 이게 비밀입니다. 시크릿하고 미스테리하고 좀 다르죠? 미스테리는 뭐예요? 신비. 아, 그렇죠. 신비한 비밀이니까. 약간 성경이 말하는 이 그 비밀은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비로운 게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그럼? 신비가 뭐냐고 묻는데 답변이 안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읽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8절. 거기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그게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세상의 관원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그걸 가르쳐서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신비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구원을 하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한번 쳐보세요. 베드로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천사들도요. 천사는 우리보다가 모든 걸 다 압니다. 영적인 영물이라서 다 알잖아요. 그 천사들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싶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것을 가르쳐서 신비라고 말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성경적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조금 가집시다. 예언이라는 의미가 우리 일반적인 의미하고 다르고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 신비, 복음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한 그것을 가르쳐서, 이게 정말 비밀 중에도 비밀이고 아무나 알 수 없던 것이고 천사도 알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이었다. 이걸 옆은 너무 세게 맙시다. 그것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좀, 그 책 좀 이상해요. 갖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반대, 배에는 쓰대요.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입에는 반대, 들어가서 쓴 게 있나요? 보통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반대, 그죠? 그럼 거꾸로다. 입에는 반대, 배에는 쓰다. 복음의 성격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됐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들어 계실까 싶어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요, 감격에 감격에 겨우 하는데, 얼마 전 지나면요? 또요? 그럼 안 되는데.
그게 좀 편하고 쉬운 게 아니고, 그야말로 받은 과정이 참.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른데요.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이, 애비 없던 자식이 애비를 모시게 됐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이젠 아버지가 있다. 참 좋을 텐데, 얼마 좀 지내다 보면 아버지가 괜히 또 간섭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스러웠는데 그 감격을 잠시 뒤로 물려놓고는 또 이거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힘들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든 건요, 그때부터 닥쳐오기 시작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생깁니다. 사탄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혹은 직장에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차라리 그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복음이 지닌 성격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앞편이나 뭐 이런 것이 주는 그 선 기쁨만 있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항상 한계 수준의 기쁨에는 뭐가 따라 붙어요. 뭐가 붙어오죠? 고난이요? 고난 하니까 좀 되게 아픈 것 같아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그 옛날 복음서 날마다 가는 거서 제일 아랫구절 보면요.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 가사 누가 썼는지 저는 처음 볼 때부터 지금까지 그 가사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사랑스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랑스레 그 다음에 아픔과 기쁨을 늘 같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요. 좋은 나라 다 들었는데 거기서 수고 좀 빼뿌리고 아픔 좀 빼보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그런 수고 없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아픔이 때로는 나 자신으로 인한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다른 이웃에 대한 애처로움 때문에 불쌍하게 보는 마음 때문에 아픔이 꼭 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화와 안식 이게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표현해서 복음이 가진 성격 중에 이래는 반대요. 들어가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느닷없이 이 거대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이며 또 요한에게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이 장면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본다면 본론에서 비껴가지고 잠시 그 뭐라고 해야 삽입된 거 아니면 막간에 들어온 에피소드 같은 느낌을 줍니다만은 실제로는 재앙보다가 이런 얘기가 계시록에 더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장으로 갑시다. 1절을 보시고요. 그 정경이라고 우리가 쓰는 말이 원래 원어로 말하면 캐논입니다. 이 캐논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히브리 말을 대해서 그러니까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에서 온 것이다 라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갈대 있죠. 갈대 욕을 캐논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러니까 갈대라고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성경을 왜 갈대라고 불렀을까요? 두루마리하고 갈대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갈대라고 불렀다. 성경을 왜 갈대라고 불렀을까? 이 갈대 역할이 뭐예요? 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갈대라는 말을 지금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건 잡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자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장악하는 말을 조금 좀 어려운 문자를 또 바꾸면 뭐가 돼요? 척도. 맞습니다. 척도 혹은 기준. 그래.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할 때 그 캐논의 의미가 갈대라는 의미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이 우리 삶의 척도요? 기준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런지를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정말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나요?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거기에 항복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좀 그런가 안 그런가 이건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성경 말씀이 셉니까? 내 기분이 셉니까? 기분이 세요. 성경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세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더 세요? 내 자존심이 더 세요? 사도행전이 뭐 권사님이 이러고 있으면 뭐 비슷하게 말할 것도 없겠네.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자존심하고 성경하고 부딪히면 성경이 살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 봐라. 근데 여러분들에게는요 내 기분이나 내 자존심보다 성경이 더 세기를 바랍니다. 주로 뭐 집안에서 그런 거 나와요. 신랑하고 하고 나하고 딱딱거리다가 자존심 때문에 오기 부리고 있는데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딱 떠오르는데 제 말씀하고 내 자존심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꺾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평화로울 때부터요.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무작위 꺾는 연습을 그거 늘 해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위기 때도요. 말씀이 딱 떠오르면 내 자존심 기분 꺾고 성경이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고노야죠. 난 날마다 종노라. 말씀 앞에 자기는 전부 죽여가는 삶을 그가 평생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진짜 간증인데, 지난 주일 날, 나랑 다투거든요.
그쪽이 들려요?
네.
그 참, 젊으나, 나이 드나, 어쩔 수 없나 보다, 그죠? 자, 계속 듣겠습니다.
어디 짜는 얘기인데 다쳤어요. 상가들을 앉아야 되는데, 키친 조금 난다고, 키친 조금 났는데, 안 앉아서 그냥 잔소리 했는데, 그게 그만 사람들 됐어요.
엄마야.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일대일 공부하니까, 조금 순정이 돼서 나오고, 수요일에, 대해서, 목사님 수요일에 대해서, 그건 이제 다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순정에 대해서 나올 때도, 아, 그냥 꺾어야 되는데, 수요일에 갔다가, 또 말씀을 꺾자. 어제 이제, 꺾었어요.
고생했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4일 걸렸어요. 네.
그래도 훌륭합니다.
근데 꺾고 나니까 너무 아이가 흥미가 있더라고요.
난 내가요 우리 마누라한테 지고 살거든요. 난 좀 부드러운 편인데 우리 형 성질 고약해요. 내가 지난 수에 있기는 방법이 잘 없어요. 지고 나면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자기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그리 안 하면 그 문제가 참 커질 때가 많습니다. 세월 지나고 나면 그게 참 잘했다는 느낌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진짜 아들한테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항상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일대일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오늘 지금 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득이 됐잖아. 제가 이제
안 하면
남편한테 제가 그걸 안 하면은 공부를 못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젤리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하면요 사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선생하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 잘 배우는 방법은 자기가 선생 노릇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르치다 배우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자장수는 이게 뭔지
그 자원 기억해 두셔요. 뭐 성경이 캐논이라고 말할 때 저건 내 자존심보다 센 게 성경 말씀이다 그런 의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성경 많이 읽어놓으면 하필 그럴 때 부속부속 잘 떠오릅니다. 외우라고 하면 안 해놨는데 별로 외운 것도 없는데 그때 딱 되면 아 참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가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불복하는 것이 이게 성경을 성경답게 대우하는 거고요. 여기 등장하는 갈대가 그런 의미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재밌겠네, 그죠? 사흘 만에 가서. 한 번씩 그러세요. 그래야 재미가 있고. 그러노라면 누구 말 맞다나, 아, 말씀대로 살라다가 죽을 뻔 했어요. 하는 이런 고백이 드러드러 나와야 되면 안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라다가 죽을 뻔 했어요.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말씀이 우리를 끌려가는 삶이 되고요. 그게 평온한 길입니다. 그 얘기 끄집어 내면 또 길어지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2절 보세요. 아, 1절 끝에 나오고 2절에 나오는 이 단어요. 여러분, 청량이 맞습니까? 승량이 맞습니까? 달라요? 청량.
우리 그 길,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예.
그 특수 아닙니까?
이 경상도 사람 모여가지고 이 공부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 청량은. 여기는 청량으로 되어 있단다. 여기는 전부 청량이에요.
바꿔놨어요? 그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는.
괜히 물어본 겁니다. 의미가 좀 비슷한데요. 그, 청량은 작아지고 길이 되는 걸 말하고, 측량은 조금 이렇게 폭을 넓혀가지고 길이, 무게, 양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우리말에 있더라고요. 전 잘 압니까? 이 글자 틀렸네 싶어서 찾아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여기서는 갈대를 가지고 재니까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측량으로 고친 게 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막 이런 거, 이런 거 놔놓고, 이제, 경상도 사람이 발음 연습 좀 해보자는 뜻이죠, 뭐. 한번 해봅시다. 청량. 그것도 좀 이상해.
청량을 해봐야
돼.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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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연습 잘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어디 전쟁 붙어가지고, 이거 잘못해가 죽을 수도 있다. 지방 사람 곤란할 때 이거 아주 유용한 겁니다. 해봐, 하는데 안 되면 너 죽어.
이거는 동상, 남녀석이 많아요.
대구 시내 가면, 저게, 그, 보석, 그 말하죠? 금은빵. 금은빵 그 간판이요. 거금당. 거금.
거금 진짜 많은 중이네.
아, 그렇죠. 금빵 이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지날 때마다, 이 경상도 사람 이거 발음하려고 그러면 애로서.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읽어요. 거금당. 자, 그냥 막 단어 좀 신경 쓰자는 뜻에서 그런 얘기 드렸고요. 자, 어디를 측량하라 그런지 보세요. 성전하고 제단하고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은 측량하되 마당은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잘 보면 자를 가지고 재는 거는요, 사실은 마당은 자로 가고 재기가 쉽지만 성전하고 제단하고 사람하고는요, 이걸 자로 어떻게 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 자를 가지고 청량하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가지고 기류를 재고 앉았으면 왜 그럴까요? 뭐 하려고? 자도 자 나름인데요. 그래서 땅바닥에 자다고 줄을 꺾고 앉아있으면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집 지으려고요? 그걸 보고 집 지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뭐 집을 지어봤거나 뭐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땅바닥에 줄 거면요, 땅 따먹기 하려고. 아직 덜 큰 사람이고요. 멀쩡한 집에 줄 대고 다 되면요, 새 집 지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고치려고 하든지, 이 자를 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여기서 자를 댄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를 댄다는 거는 파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 자를 댄다는 거는 건물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확한 의미는 그 보호한다는 뜻에서 재라는 겁니다. 그럼 재지 말라는 거는요? 버려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당 밖은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해놔놓고 그 다음 보세요.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 다음에 짓밟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가운데서도 이 부분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보호하셔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근데 기억 하나 하실 것은 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성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로마군에 의해서요 깨끗하게 파괴되고 난 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성전이겠어요? 적어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파괴되는 것은 AD 70년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글이 쓴 것은 어린짐작으로도요 AD 95년, 적어도 20수년 지난 뒤에 이 글이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요. 뭘 가리키는 말이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성전이나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입니다. 그건 하나의 그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의 바깥 마당, 교회 주변을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는 있지만 핵심 부분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호가 성도들에게 아무런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스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호하셨나요? 보호하셨죠? 아무런 어려움이 안 닥쳤나요?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는 뜻에서 여기 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그 두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 11장 전체를 덮고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참 설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일일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따라가기는 우리로서는 별로 그럴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글을 했겠느냐 그리고 살펴보면 이 두 증인 여전히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이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교회가 어떻게 뛰어나갈 거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교회를 가리키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쭉 훑어보면서 맞냐 안 맞냐 생각해 보는 것이 쉬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3절부터 가면서 항목 하나를 좀 살펴보십시다. 3절에 보면요. 이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베옷을 입고 뭐하죠? 예언하리라 그러죠? 근데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살까요? 베옷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좀 슬픔이나 회개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옷이거든요? 교회는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띠고 사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배옷 아니고 그럼 뭐 있겠어요? 화려한 뭐 외출복요? 아니면 축제용 축제 때 입는 그런 어떤 야외복 그런 걸 입고 교회가 간다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맨날 이렇게 엄숙하고 슬픈 표정으로만 살아야 하느냐 이거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엄숙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가 상당히 힘이 있는 것이요. 그 교회를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사는지 아니면요 화려한 비단을 걸치고 회개하는 척하면서 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는요 화려한 옷을 입고 회개하는 척만 하면서 오히려 즐기며 사는 교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이 굵은 배옷이고 이 땅에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런 그 엄숙한 자세로 살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왜? 맡은 사명이요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에 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쟁이 노릇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쟁이 찾아가서 뭐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있나요? 있어요? 어디서요?
전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이 찾아간 거예요? 그럼 완전히 미쳤으니까 가는 거죠.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고 난 다음에 제정신 아니어서 하는 짓인데 그거 흉내내면 안 되죠. 신명기 보면 전쟁이요. 전부 맞아 죽을 놈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를 찾아가서 내일 제게 뭐 어떻게 되고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그런 거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근데 요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좀 있대요.
예수전쟁이라고.
예수전쟁이?
기독교전쟁.
기독교전쟁이 가면 오해하는데? 아니, 뭘 가르쳐, 무슨 점을 쳐주냐고.
기도를 대신해 주는 거야.
아니, 기도 대신해 주는 거야, 나도 하지.
신령하게 보여야죠.
나지사 때문에. 나지사 때문에 이 영업에 지장이 많겠습니다. 저, 목사님, 제가 무슨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식당을 해라. 아니, 무슨 장사를 해라. 아니, 그런 능력 받아가지고 그거 찍을 그런 분들 덜 있는 모양이 돼요. 있어요?
네. 기도는 권사님들한테 그래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했건 어쨌건 하는 역할은요. 딱 그거 아니에요?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대목이 있고 언제 그랬더냐는 얘기죠.
잘 맞춘다고요? 그런 것도 있대. 우선 저기 보니까 기도를 뭐 하면서 뭐 야가 뭐 선교사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네?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거 진짜 그건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받으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 자체를 그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고 장래 어디를 가고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는 뭐가 판별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이런 거하고 판별을 하되 이렇게 해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정당한지를 목사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아니면 기도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러는 건 성경적이든지 성경적이죠. 그런데 어느 대학 가도록 되겠습니까? 성경을 그러지 말란 뜻에서 여기 예언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공부 안 했으면 대학 갈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건 잘 안 해. 공부를 안 했거든? 대학 갈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뭐. 공부 안 했으면 좋은 점수 기대하지 말라. 이게 정확한 겁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시험지가 눈앞에 확 정답이 눈에 보인다? 혹시 누가 그래 간증하거들라.
간증수 간증.
예?
거기는 딱 거기는 책장이 많아. 거기 간증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
안전하고.
그런 분 그런 분이 그런 분 있다 그냥 할 말은 없는데 막 그런 간증 듣다가 나오세요. 그 열심히 언니 같이. 설교 수석이 공부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기대해서 된 거예요?
공부도 하고 다 힘들어요.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믿는 이게 비성경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는 것을 가르친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 두세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은요, 예수 제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요,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이 좀 많아서 좀 기분 나쁘더라. 내가 새벽에 나오기 전에 나보다 먼저 술 취한 사람처럼 더 기분 나빠요. 우유? 예, 우유 있고요. 신문맛에 좀 농땡이더라.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농땡이고요. 신문 말고 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요새.
운동.
예? 운동하는 사람? 새벽 4시에 운동은 잘 안 나오고.
아니요,
한
3시간에.
이거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아, 진짜
요새 최근에 제가 본 사람 중에 하나, 저, 세차.
아, 맞아요. 월 세차.
예, 월 세차. 어, 내가 오면 항상 먼저 가다. 내 털어놓고 열심히 닦고 있어요. 글쎄 말이야.
저는 밤에 3시 40분에 나오거든요. 그걸 돌아요.
그래, 우리보다가 더 열심인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기분 좀 나빠하면서 더 열심을 좀 내야 되지. 예수님 사람들은 여기 예언한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게으르게 앉아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이 한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던 구절입니다. 이는 이 땅을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교회는요, 감람나무요, 촛대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 감람나무 때문에 이거 참 휘청휘청 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박태선 씨가 그 한국의 감람나무라고, 그분 뭐 이름도 많아요. 동방의 의인,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래서 이분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당시로는 기록을 세웠죠. 가장 대형 금융사고를 터졌나요? 그때 기억으로 이게 70억인데 박동명 사건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제 돈을 긁어 모았죠. 저희 집에 지금은 안 쓰는 바이올린 하나 있습니다. 소리가 한쪽 귀퉁이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변해버려서 못 만지고 있는데 그게 시온그룹에서 나온 바이올린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그럼 뭐라고 그러죠? 시온
신앙촌.
예. 신앙촌을 여기저기 세웠습니다. 소삭하는 데가 경기도인가요? 몇 군데를 세워가지고요, 거기에서 온갖 물건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물건이 좋아요. 신앙촌 물건이 좋은 겁니다. 예? 예, 예. 예. 신앙촌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상표 같은 게 보면 시온이라고 붙었네. 시온 악기인데, 그러니까 바이올린 안에 붙어 있으면 거기 딱지가 시온이라고 붙어 있다니까요. 근데,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 뭐, 물장사도 많이 했어요. 감람나무님께서 축사하신 물, 감람나무님께서 세수하신 물,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요. 뒤엎기는요. 예? 하이, 글쎄, 그렇게 해서 그거 엄청나게 팔아먹었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감람나무요, 촛대라고 말하는 데는, 감람나무하고 촛대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라고 하고요. 또 거기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기 때문에 기름 나무라고도 합니다. 첫째는 기름 쓰면 되죠. 그래서 그 첫째 옆에서 감람나무가 기름을 짜서 불을 밝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형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협력하고 서로 위하는 관계가 이게 교회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구약의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 따가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할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 박태선 씨가 원래는 장로였습니다. 이분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많이 높아져가 그 예수님 수준까지 갔죠. 그러면서 자신을 성계 가르치는 좋은 말을 날아다 붙였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도 했고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람나무와 촛대와 같은 이런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세상을 밝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5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럼 교회를 해하려 하거나 성도를 해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더 이 그 해를 당하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 직면에 있다 할 때 이거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성도를 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잘 때는 리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나 교회에 대항하여 덤비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엄청난 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상이 또 어디에 있나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옆에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랬을 때 우린 그 미워하기보다요. 너 그러다가 크게 당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걸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렸다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당한 그런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야기는요.
둘 다 교인이면은요.
예?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냐? 하나님이 아마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손놔버린 사람이 진짜입니다. 부리가 와서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할 때 쪼개라 할 때 그리고 양보하고 주세요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엄마고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아 얘 가져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다고 들고 가면 가짜고요. 아유 얘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놓으면 둘 다 진짜고요. 그런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체험도 여러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다가 지가 된통당하는 기억이 여러분 좀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좀 만드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날 괴롭힌 사람이 하나도 없노? 왜 없는지 아세요? 아 표가 안 났어. 아니 표를 안 냈어. 아니 표날만한 짓을 안 했어. 뭐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어쩌다 편하게 돼 있고요. 스스로 표 좀 내면 이게 좀 이래 맞게 돼 있습니다. 맞게 돼 있는데 이게 맞게 되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내 하나님 자녀 맞네라는 이 확인하는 재미도 좀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날 괴롭힌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아무 일 없다. 그건 나한테 문제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런 생각들이 한번 여러분 구약의 어느 장면을 따가오고 있는지를 이러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엘리야가 겁이 많은 선지자예요? 용감한 선지자예요? 예?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요, 적어요. 그것부터 얘기해봐요. 많다고요?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웠는데 싸워놓고 딱 생각해보니까 제정신이 들었거든요. 싸울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용감하게 싸웠는데 정신이 딱 들고 나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괜히 일 저질렀네. 그래서 왜 합니까? 촉각은 햇빛 보잖아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하여 차라리 날 지기비소 이러고 앉아있는데 엘리야가 겁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기 낼 때는 내지만 제정신 들면 참 그만은 허리 우리하고 닮았어요. 근데 높은 산 꼭대기에 떠앉았는데 군인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올라오니까 저 뭐 우리말로 하면요, 야 내려와 이 칼은 너무 지렸어요. 선지자가 도망가가 산 위에 앉았는데 군인들이 50부장이요 군인들 한 50명 데리고 내려와가 야 빨리 내려와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야. 성경이 못 내려간다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그랬더니 불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하여튼 또 옵니다. 다른 팀이요. 또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여 내려오십시오 말좀 곱게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가요. 또 다 타 죽어버렸어요. 몇 번 한지 모르겠다. 한 세 번 네 번 될걸요. 마지막에 온 분이요, 그건 딱 꿇어 앉아가지고 정말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가 내려오잖아요. 그거 재밌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니 그랄라 카거들라 너희 한번 해보셔야 되는가? 그런다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놔는 그건 말할 것도 없지 뭐. 아, 그러면 절대로 아니고, 그건 절대로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핍박하는 그 원수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예들이 구약에요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하, 이 땅을 치는 겁니다. 근데 요 장면을 보니까 누구 생각나죠? 엘리야와 모세. 맞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살았던 것처럼 또 모세가 애굽의 재앙을 내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이런 위력이 있고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러하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더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렇게 말합니다. 무더갱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요, 사탄과 영적 전투를 계속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 편을 빌린다면요, 사탄이 어떻게 설치고 다니죠? 왜 하필 우는 사자죠? 배부른 사자는요, 토끼 봐도 안 뛰어요. 근데 배고픈 사자는요? 어르렁거려요? 그 배고픈 사자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필 우는 사자였는데요. 그 사자는 먹이를 위해서 끝까지 덤빕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요? 교회는 그런 사탄과 싸우는 존재인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졌다고 그런다, 그죠? 때가 되기는? 그렇게 싸워서 죽는다고 나옵니다. 죽는 건 여기 그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젠가 보세요. 7절 시작할 때 보면 증거를 마칠 때 그러죠. 마칠 때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할 일을 다 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요. 할 일이 남아있을 때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보면 할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때가 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 나중에 뒤에 보면 또 살아나요. 그래서 여기 죽음이란 영원한 죽음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죽음인 건데 때로는 교회가 일시적으로 무력하거나 아니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 어떤 느낌일는지 모르는데요. 적어도 한 10년 전만 해도요.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지금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진짜 예수주의는 북한에 있다 이럽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그니까, 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뭐냐면, 지금 얘기를 하려면 좋는데, 지금도 수용소가 있어서, 거기서 진짜 고생한, 아무것도 못 먹고, 요만한 또 부모껏 하나 먹으면서, 걱정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우연히 그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하여튼 뭐 말도 못 붙이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통해가지고 그 증언을 한 그런 위치에다가 그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번역도 안 되고 미국에서도 조금 번역되려다가 이렇게 막힌. 근데 실제 지금도 이렇게 막 하루하루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이 설명하는 게 좋아하고 그런 수용소가 있어요. 남는 수용소가.
근데 이제 최근에 외부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저 북한 사회가 완전히 저렇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역할을 하고 다닙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가짜에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올 것이다. 가짜가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때 가짜가 아닌 진짜를 내가 미리 명단 파악을 해놓겠다. 그래서 명단 작성하고 돌아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럼 누군지 아세요?
수용소에는 실상이 진짜 막 이게 얘기해 주시던데.
말하자면 지금도 지하나 그 드러나지 아니하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하면 명단을 내가 미리 다 파악을 해놓겠다는 작정으로 명단 작성하고 있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은 나중에 진짜 예수제이지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팍 늘어날 때는 가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북한 교회가요 진짜 10년 전만 해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랬죠. 중국 교회가 저렇게 된 거 있죠. 중국엔 교회가 완전히 씨가 막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숫자가 얼마죠, 중국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완전히 죽은 것 같았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이런 예들은 과거에도 여전히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 말씀이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게 틀림없다는 얘기죠. 8절 보십시다. 제 시체가 큰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성도가 어디에서 죽었죠? 뭐 이게 다 비유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성도가 어디에서 죽었다고 말해야 됩니까? 길에서 죽었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라. 길에서 죽었다. 또요. 그 끝머리에 곧 하는 글자를 조심하세요. 곧. 길도 맞고 소돔도 맞고 애굽도 맞는데 그 다음에 곧 예, 어디서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말하자면 그들이 죽는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 그 예수를 따라서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기적인 욕심이나 뭐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에 죽은 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소돔이나 애굽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은 복된 것이지만, 괜히 뭐 내가 실수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당하는 거, 그걸 신앙적인 핍박과는 절대 결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절 보십시오. 구절에 보면 그 시체를요 무덤에 장사치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런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기간이 사흘 반이죠. 이 증인이 활동했던 기간은 1260일입니다. 그런데 조롱당하는 기간이 사흘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전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이 증인이 활동했던 전체 기간에 비하면 조롱을 당하는 기간은요 실제로는 짧다는 겁니다. 조롱 당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좀 짧다는 얘기죠. 길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조롱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가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럼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됩니까? 싸움을 가져와야 됩니까? 맞아. 그런데 교회가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뭐라 그랬죠?
평화를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싸움을,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가족과 가족 간에 이렇게 싸움이 되고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요? 그 다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 참, 예수님 오셔가지고 평화로 들어온 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싸움을 붙여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으로 인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10명이 한꺼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공돈이 좀 생기거나 딱 마음만 못 주면 그만 공돈이 그냥 왕창 들어올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근데 예수님 사람 그거 하나 딱 끼가지고 이거 불법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요 못해요. 파수기 일하면 안 되나? 부정한 돈은요 만장일치고 함께 비밀을 지켜야 가능해지는데 딱 하나를 끼가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홉 명이요? 괴로운 겁니다. 저 새끼 때문에 생길 돈도 안 생기고. 그게 괴로운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구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할 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더더나 우리나라 회계 처리하는 거 있죠. 제가 그 얘기 했다니만은 여기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이 뭐 돈 내려왔는데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좀 쓰게 돼 있습니다. 안 쓸 수도 없고요. 그러면 한 사람은 맨날 뭐 해야 되냐면 가짜 영수증 챙기고 만드는 거예요. 영수증 쪼가리를 쏙 가져와가 니도 한 장 써라, 니도 한 장 써라. 왜? 필체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래가 가짜 영수증 만들어 갖다 붙여가지고 꽤 맞추고 서류는 그렇게 꾸미고 돈은 다른 데 쓰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나라 그 웬만한 회계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고지식한 예수증 하나 딱 끼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요? 전체가 아니 그 전체가 올 수 없게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참 많은 거입니다. 이건 아주 가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자 그러다가 만약에 이 예수님이 무슨 병이라도 걸리고요. 뭐 해가지고 큰 사고로 한번 나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이요. 얼마나 고소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 받아서 건강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시하다라고 말할 근거를 아예 안 하도록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밝게 살면서도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의무가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동안은 신난다고 해가 뜨리고 잘 웃었지만 그날이 길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예나 또 예수님이 까불디만은 그거 잘 됐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났어요. 더 번성하는 이런 예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제 회사에서 잘라버렸더니요. 잘라버렸더니 결과는요. 나중에 딴 데가 더 잘 되어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끔이라도 들리지 않는 것은 많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참 정말 기분 좋습니다. 누구 요새 그 회사 잘 세워가 그다음에 잘 운영하고 또 돈 잘 번더라 소리 들리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대로 옛날에 그렇게 상사들한테 핍박받아가며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버텼는데 남들보다 그 저기 뭐야 비위 잘 맞추는 사람보다 더 오래 견디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요 이제 소신을 펼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정말 한번 멋지게 잘해봐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남 돈 잘 버는데 왜 내가 기분 좋은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버티던 사람들이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보여줘야 한다. 난 그게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 시내 나갔다가 밥 자르러 먹고요. 우리 게 어느 집사님이 날 들고요. 밥 사준다고 아마 시간 없다 하는데도 한번 붙들리가 밥 얻어먹으러 안 갔습니다. 결국은요. 가다가요 식당에서 바로 얘기되는 이런 분 중에 한 분을 만났거든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웬일인데 어떻게 제가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날 밥 사준다는 지사님이 또 가보니까 계산 끝에 있더랍니다. 오늘 밥은 그럼 내가 샀다. 근데 밥이 문제가 아니고 만나는 자체로 또 소식 듣는 그 자체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요. 이런 모습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던 그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는 이런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거의 죽을 상황이 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걸 가르치는 셈이죠. 살아나서 그 다음 뭐예요? 12절이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게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럴 때에 땅에는요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위로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훑어봤지만,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의미하는 게 맞다는 건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굳이 또 다른 증거를 좀 더 추가하라 그러면 이 말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꼭 한 사람 같이 움직여요. 같이 뭐하고 함께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건 이게 하나란 뜻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말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 하나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도 되고 또 두 사람이 저 짐승하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지 전쟁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요. 무리다라는 뜻이죠. 짐승의 이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은 두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큰 무리라라는 표현을 두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온 땅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두 사람을 이렇게서 촛대라고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촛대는 제가 주로 교회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표현이니까요. 근데 왜 굳이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도 신명기에 보면요. 증인은 꼭 두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 한 사람은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증인의 노력을,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제 좀 밀어놨던 거, 8절에 가서 보십시다. 저희가 죽은 곳이 어딘고 하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예요? 골고다라고요? 조금 넓히면요? 예루살렘이죠. 그걸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그럼 뭐 소돔이라 했다가, 애굽이라고 했다가, 또 거룩한 성이라고 하다가, 왜 이래요? 소돔과 애굽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 지역의 공통점, 소돔과 애굽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공통점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예수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근데 왜 이 세 군데를 언급을 하고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증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봐야 되죠. 이 세 곳이. 이 세 곳은 여전히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곳일까요? 이게 거룩한 곳이기도 하며 동시에 폐쇄적이고 징계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한 곳.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요,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요거 심판받다가 박살 나야 될 곳입니까? 박살 나야 될걸요? 그걸 어째 사노? 그 박살 나야 될 곳에 땅 사놓은 사람들은 어째? 그럼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심판받을 곳이기도 합니다. 왜 거룩한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심판받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 멸망당에 없어져야만 할 땅은 아니고 또 한편에서는 거룩한 곳이기도 하다는 두 가지 측면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그 찬송가나 복음성 가사가 이런 게 좀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어쩌단 얘기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럼 어떡하단 얘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때려치우고 어디요? 스님 계신 곳으로 가자. 이런 찬송을 부르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르면 빨리 죽지. 죽으면 못 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 세상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고 염세적으로 볼 그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지금 찬송가 말고요. 그냥 우리가 쓰는 지금 찬송가 말고 이전에 쓰던 찬송가 이름이 뭐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찬송가입니다. 그 전에 쓰던 찬송가 이름이요. 새 찬송가. 맞습니다. 그게 새 찬송가인데 그때는 그게 새 찬송가죠. 근데 그 뒤에 또 나와버렸으니까 그 다음 만든 찬송가는 그냥 찬송가라고 한 겁니다. 그 새 찬송가에 이 가사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어이 여기 살릴까. 그 가사 한번 보세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어이 여기 살릴까. 이게 지금 찬송가에는 어떻게 바뀌어져 있죠? 그 앞에도 해야죠. 옛날 새 찬송가 가사 같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도 찬송가 이렇게 부르다가요. 잠시 가사 안 보고 흥얼거리면 옛날 가사가 튀어나와요. 새 찬송가 되게 그렇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 새 찬송가를 부를 때 제가 이 가사를 고쳐 불렀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이게 이미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이 가사가 이거 틀렸다. 저는 못 불렀던 겁니다. 그때 해도 이미 이걸 제가 좀 고쳐 불렀는데 다른 어디였습니까? 그거 바뀐 가사를 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찬송가, 새 찬송가 그러니까 새 찬송가 되게 얼마 썼어요? 어릴 때부터 이 찬송가 나올까니까 몇십 년을 썼죠. 근데도 그 가사는 제가 스스로 고쳐 불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가사와 옛날 가사 꼭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데 여기서 언제 살겠노? 그럼 빨리 죽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과 죄도 있지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어서 거룩한 곳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는 그 1260일 가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요. 1260이면 이게 몇 년이죠? 3년 6개월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42주간 맞나? 42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42달이나 1260일이나 3년 6개월이라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3년 6개월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의 기간이 뭐 11개 보면 3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른 편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도 나옵니다. 기본에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6개월 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 기간을 3년 6개월로 보고 이 비유적인 의미로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죠. 6, 7, 2, 42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이런 것도 이 숫자가 되긴데요. 근데 숫자 자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분해해가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숫자 자체가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기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 기간은 뭐하고 동일하느냐면 이방인이 성전의 바깥마당을 빠른 기간하고 여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동안에는 여전히 일부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기간이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11절로 갑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라 그럽니다. 화가 둘 있는데 이제 화가 이제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여섯째가 남은 두 화 중에 첫째 거다 그죠? 그러니까 화가 그럼 전부 세 개나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화가 그냥 심판에 그냥 쏟아져야 된다 그죠? 근데 보세요 심판 얘기 안 나오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건강 유부 어이구 내가 응도 안 듣고 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이 넘어가 버렸네 어떻게. 미안합니다. 14절. 이게 언제 한 장 넘어갔구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해. 그냥 마지막 화네 그죠? 그러면 15절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세상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화가 쏟아져야 되는데 화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화가 나와야 될 자리에 화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찬양 소리에 감격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화는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 이때 등장한다는 화는 저 뒤에 가서 16장에 갔어야 나오고 화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놀라운 찬양의 감격이 쏟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 목표가 화가 아니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앞에 일곱 인 재앙이나 일곱 그 나팔 재앙 중에 재앙이 나온다고 하다가 그 재앙이 얼마가 안 되면서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여기 와서도 재앙이 급박 쏟아질 듯 해놓고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16장까지 건너뛰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옛날 약장수 이야기에다가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 정말 놀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몰아놓고요. 뭐 보여줘요? 맛을 보여줘요? 요거는 처음에는 하나 보여주지만 요거는 남부도 아니고 진짜 놀라운 거는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안 보여줘요. 그 사이 이건 뭐하는데? 약 팔잖아요. 약 팔면서 뒤에 뭐 그건 나온 유말 전에 애들은 가라 하면서 열심히 그냥 보여준다 하고 끝까지 가는데요. 그 약장수가 진짜 하는 일이 어느 거죠? 약 파는 거죠.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재앙이 내린다 하면서 재앙은 자꾸 뒤로 밀리고 그 사이에 자꾸 딴 얘기 끼 들어오면요. 하면 약장수 비유에 포함시키면 이게 어느 게 진짜냐 말이에요. 나중에 진짜 나온다 하는 그거 진짜 아니고요. 그 시간 자꾸 끌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재앙은 군데군데 나오는 그 약장수가 말하는 그 마술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온 이 이야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요. 약장수 비유를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펑 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약장수가 보여주는 마술에 해당됩니다. 중간중간 끼어 들어오는 거냐. 이 약장수가 진짜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이 더 크게 닥쳐버리는데요. 17절에 24장로들이 또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요 17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요거 어디서 본 거죠, 이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본 적 없는 말입니다. 비슷한기는 한데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전에 본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 꼭 찾고 싶으신 분은 1장 8절을 보든지 4장 8절을 보시면 됩니다. 관두 있으면 이거 금방 찾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양쪽을 보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 오실 거란 얘기가 없죠. 장차 오실 리란 말이 없습니다. 왜 없어? 아, 오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오실이라고 하던 그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찬양의 의미는요. 달리 말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로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엄밀히 말하면 계시록은요 여기서 끝나버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기에 와서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온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얘기가 뒤를 이어갑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그럼 그 뒤에 가서 나오는 재앙이나 뭐 심판 얘기가 보이면요?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심판이나 상 주시는 것에 대한 요약이 이 찬양 속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이 내용은요, 그 심판하고 상 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중간에 보시면 심판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야기 나오죠. 이런 걸 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은 관계 없고요. 심판은 자들 거고 상은 우리 거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이 찬송을 듣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잘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부터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기대하고요? 상 주시는 걸 기대하고 나가는 게 맞지. 벌 받으면 옷 잡고 이거는 맞지 않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합니다. 근데 19절은 내용상요, 12장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단락이 조금 잘못 그어진 것 같아요. 요럴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후대에 요 문단 구성을 하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 18절까지만 11장으로 하고 19절은 12장에 붙여서 넘어간 걸로 그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운 고난도 있었지만 이 두 정인의 이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성도들은 이야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역시도요,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심판에 관한 얘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났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그래 놓고 다시 12장부터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알고 또 12, 13 나가고 뭐 밀어놨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16장에서 다시 좀 더 해주고 이제 계시록이 그렇게 그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